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장이 아닌가? 10장이네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런저런 막 스마트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정말 과학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참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또 참 웃긴 모습이 뭐냐면은 그런 최첨단의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여전히 점집을 그렇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무속 경험이 점점 올라가고 있대요. 무속 경험이. 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비율도 올라가고 또 무속 경험도 올라간대. 이건 뭐죠? 예. 무속 경험. 예.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하는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어떤 뉴스 기사가 뜬 거를 봤는데 어떤 한 유명 여배우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신내림 그 무당 전문 배우래요. 무당 역할만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인데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런 배우인데 결국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뭐랄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부름을 받고 그래서 무당이 됐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서울 한복판에도 여전히 여전히 이런저런 점집과 이런 무당들의 광고나 간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신 뭐 선녀 신 장군 신 어떤 데는 보니까 새로 내린 신인도 있더라고. 하도 신상들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새로 내린 신, 예, 새로 내린 동자신인가? 예, 막 이런 간판도 있더라고요. 참 AI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무속 신앙을 찾고 의지를 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9장 마지막 20절 2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귀신들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금은동과 목숨의 우상을 의지한다, 더 강하게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 살인과 복술, 복술이 뭐냐면 이제 복술이 이런 하여튼 그런 무속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점치거나 뭐 무당의 방언이란 뜻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찾고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예,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아무리 AI가 나와도요, 내일 일을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상을 끊임없이 쫓고 귀신을 끊임없이 의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 우리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플랜을 다 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한 계획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끝날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또 그 과정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할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귀 있는 자에게만,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제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뭐냐?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사랑의 손짓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악을 막기 위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재앙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일곱 인재앙부터 해서요,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인재앙을 지나서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이제 일곱 나팔재앙을 살펴보았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3분의 1, 또 우리 인간의 3분의 1이 다 소멸되고 죽고 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앙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재앙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는 어떻다? 여전히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 곧 교회죠.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이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정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은총이 종말 때까지 계속되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총이 계속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특별한 은총, 여전히 특별한 은총을 입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대재앙 때에도 여전히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도 큰 특권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어머님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임사체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천국체험을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이런저런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 대한민국을 보여주시더래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고 하니 보니까 금대접에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기도가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지금도요 저 두메산골에 가면은요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 갈 일이 있어서 시골에 가셨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 시골에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있을까 그러고는 찾아갔는데 진짜 새벽 기도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래요. 가니까 거기에 연로하신 어머니들 두 분인가 세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듣는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어머님들의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 우리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또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끝까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재앙들 속에서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한 재앙을 당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법도 한데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3분의 1을 이렇게 치시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로 앞에 9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3분의 1을 그렇게 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몇 분의 몇으로 가야 돼요? 2분의 1로 가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갔으면 그 다음 2분의 1로 가야죠. 여러분 2분의 1로 가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거를 아시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회개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회개케 하는 것인가? 바로 복음 전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재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앙도 어떤 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재앙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게 패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곱인 재앙에서도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재앙이 있은 뒤에 이런 질문을 하죠. 천사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무엇이 나왔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친 것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복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있은 후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9장 20절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재앙의 강도를 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으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앙만이 회개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결론을 먼저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한다는 건 뭡니까? 대언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 한다고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회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누가 전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재앙을 내야 하리라가 아니에요.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이제 요한의 눈앞에 또 한 장면이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구름을 덮어쓰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와, 이거는 천사입니까?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은요,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실 거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볼만한 근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힘센 천사 그대로,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힘센 천사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영광스러울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의 손에 들려진 것 때문입니다. 그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 손에 들려진 것 때문인데요, 이제 그가 수행하는 어떤 특별한 역할, 직분 이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손에 무엇이 있다 그러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 두루마리인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영광 때문에 그가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그 내용이 영광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요, 영광스럽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설교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의 영광이 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에게도 그런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힘센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이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든 이 천사는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천사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뒤에 가면은 이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우리 가운데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죠. 우리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예. 이것은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희는 영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영광이다. 예. 주님의 영광의 반사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도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 그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온 세상을 이제 두루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전파되어야 할 영역, 이 두루마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두루마리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메시지는 이러한 소리로 외쳐져야 할 메시지다. 이 두루마리의 소리를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연 펴놓인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뭘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어졌던 그 두루마리, 그것이 어린 양에게 전해주고 어린 양께서 일곱인을 다 떼셔서 이미 펼쳐진 그 두루마리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 두루마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구별한 것을 보면 그것과 다른 두루마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또 다른 수식어인 펴놓인 두루마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펴놓인 두루마리. 예.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작은이라는 수식어와 펴놓인이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결정적이게 느껴지세요? 펴놓인 게 훨씬 결정적이죠. 그게 훨씬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 그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 힘센 천사 앞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에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보고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외친, 물은 그 천사가 바로 힘센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센 천사가 이 힘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힘센 천사는 두루마리 전담, 그래서 힘이 센 것 같아. 두루마리 전담 천사예요. 푸틴이나 뭐 트럼프 옆에 핵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핵버튼 가방 그거 막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힘센 천사, 두루마리 전담 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센 천사가 여기도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10장과 5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로서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께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인들이 떼어져서 이제 누구의 손으로 옮겨진 겁니까? 천사의 손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마도 이 4절 말씀 보건대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계속 기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기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이 일곱불의 소리, 그 두루마리의 내용,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적지 마라, 적지 마라, 적지 마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니 기껏 펼쳐진 것을 다시 봉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껏 펼쳐진 것을 다시 돌돌돌 말아서 봉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적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고 다시 비밀로 붙이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재앙의 일부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비밀로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공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전부를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네. 꼭 계시되어야 할 것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9장에서도 그년 월 일 시라고 나오죠. 그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앞으로 있을 재앙을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이고요. 또 이런저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다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약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비밀로 붙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온 이 재앙이 어떤 형태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핵전쟁인지 3차 대전인지 뭔지 어떤 재앙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보여주신 그것만 알 뿐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만 알고 늘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 5절 이하에 보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과 이제 쌍둥이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도 다니엘이 그 일, 놀라운 일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 일이 언제, 어느 때까지,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천사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똑같이 얘기해요.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까 보니까요 이 12장 5절 이하의 단락에 대한 표제를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맹세하는 천사와 더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하는 다니엘. 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하는 다니엘. 예.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갈지어다. 가. 그냥 갈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거예요. 가라. 가서 전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두루마리는 이제 두 가지가 아니고 매 한 가지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겠고요. 아멘.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큰 그림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이 종말 플랜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주권 영역에 속한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 악한 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마무리하실지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시작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 이 땅의 교회들의 위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의 이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어렴풋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에 보여주시는 것만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이고요. 여전히 비밀로 붙이시는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르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은 아는 것은 알면 되고요. 모르는 것은 몰라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라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콘텐츠들 뜨는 거 보셨죠? 뭐 이런저런 사역자의 이름으로 막 이런 예? 그 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몇 년 몇 월을 주목하라 막 이런 식의 예. 그거 보면은 눌러보고 싶어 안 눌러보고 싶어 굉장히 눌러보고 싶게 만해. 막상 제가 눌러봤거든요. 제가 진짜 눌러봤어요. 근데 그거에 관한 얘기를 안 해. 제목만 그렇게 해놨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 그게 이단 사이비예요. 이단 사이비. 예,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알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고 그래서 막 예측하고 억측하고 심지어 확신까지 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걸까 아닐까? 예,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큰 계획만 알려주십니다.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우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요한계시록 자체도 어려워가지고 소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이것도 소화가 안 돼서 버벅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알려주는 거나 잘 알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주는 거나 잘 알자. 이것만으로도 빡세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것만으로도 지켜 행하는 게 빡세요. 그런데 뭘 더 알려고 하고 막 그럽니까? 알려주는 거나 잘 알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알려주는 거나 잘 알자. 그리고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마치 선서하는 것 같죠. 선서. 내가 맹세한다 이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세밀한 거 알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아멘?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비밀로 붙이시고 대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거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이제 그냥 마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이제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이 말씀하시는데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뭐해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와, 와,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이 요한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이걸 가지라고요? 가지라. 그리고 그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곧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똑같죠. 딱 맞아떨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주시고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그리고 요한,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 책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작은 두루마리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은 두루마리. 크면 못 가지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 큰 두루마리인데 사실 작은 두루마리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위대한, 크고 위대한 책들도 많죠. 인문, 사회, 역사, 경제, 과학, 의학, 법, 예술 등등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큰 크고 중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위대한 지식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책을 다 통달한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책을 다 통달한들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책을 다 통달한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책을 다 통달한들 이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책을 통달한들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큰 책보다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작은 책 한 권이 있으니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책을 가지라, 그것을 통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 이 작은 책 한 권을 가지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하래? 갖다 먹어버려라. 와우, 가져라도 굉장히 쇼킹한데 갖다 먹어버리래. 갖다 먹어버려라.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것을 자 가져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봐라가 아니에요. 읽고 달달달 외워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갖다가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달달달 외우고 다 찢어서 먹어버리는,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어버리라. 그래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라 이거죠. 체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언뜻 보면 되게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알맞은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래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되리라. 먹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에게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피와 살이 되게 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너가 되라 이거야. 말씀이 네 안에 체화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저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 전반에 그냥 그 기저에 깔리고 심겨져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하는가? 성경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요즘에 보니까 스마트 안경이 나왔더라고요. 들으신 분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출시가 돼서 팔리고 있대요. 스마트 안경이 뭐냐면 안경을 끼면은 안경에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쫙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봤죠. 그래서 안경에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앞에 화면이 뜨는 거예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보면은 환경이 그 기계가 없는데도 그냥 쫙 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의 스마트 안경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7월 달인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 안경을 끼면은요 이제 스마트폰이 그냥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냥 눈앞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또 편리하고 진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스마트 안경을 끼면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때도요 그냥 그 사람의 소리가 다 통번역이 돼가지고 눈앞에 쫘르락 자막으로 다 뜬대. 자막으로 다 뜬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진짜 시대가 정말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는 진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무식한 소리 그럴수록 이제 저희 와이프가 요새 이제 우리 아카데미 아이들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북스터디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책을 소개해줘서 같이 책 읽고 스터디하는 모임을 하는데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 관련한 책을 이제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랬대요. 그럴수록 영어가 더 중요하다. 그런 시대일수록 영어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통번역이 잘 돼도 실제로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게 그냥 어떤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또 그게 있대요. 영어식 사고를 하는 게 있대요. 영어식 사고. 그래서 영어를 하면 영어식, 저는 영어를 몰라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식 사고를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 사람의 그 삶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고의 방향,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영어권 나라에서 다 주도해가기 때문에 이 영어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더드림 친구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다 어디 갔어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영어식 사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도.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먹으면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면 어떤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뇌가 완전히 병들고 타락해져 버렸죠. 그죠?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소프트웨어로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쵸? 병들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뇌가 성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할 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탁월한 인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탁월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정확히는 성경적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 성경. 여러분 성경을 먹으면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탁월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보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노벨상의 20% 이상을 유대인들이 탔대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의 20%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압도적인 비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그 이유를 꼽자면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를 했다는 거, 성경적 사고. 성경적 사고를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찌질하고 가난했던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뛰어난 민족이 된 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영향력이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의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그 감옥에 갇혔던 독립운동가들의 60, 70%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요, 많은 경우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굉장한 신앙인이셨고,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지도자들도 많은 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헌법을 비롯해서 정치와 교육과 그 외에 나라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요,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60년대, 70년대 대부흥기가 오면서 이 민족 복음화가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그들의 인생이 성경 위에 세워지고 그들이 하는 사업이 성경 위에 세워지고 또 각 가정이 성경 위에 세워지고 학교가 성경 위에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미션스쿨이 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 위에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 위에 세워졌다 해도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위대함인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의 위대함은 갈수록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AI 시대에는요 더더욱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AI와 성경적 사고의 싸움. 네. 이세돌은 지지만 네. 여러분 성경적 사고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먹고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사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탁월함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지만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후반에 보니까요. 그것을 먹으면 내 배에는 어떻다? 쓰다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네, 먹고 네 창자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훨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답니까? 네, 그러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예.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예. 너무 은혜롭다 이거죠. 예. 위로와 감동이 있다 이거죠. 자유함이 있다 이거죠.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힘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요새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맛도 있다? 쓴맛도 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쓴맛도 있습니다. 달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배로 들어가면 쓰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녹아들어가면 녹아들어가면 달게 먹었지만 우리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깎고 뽑고 부수고 도려내고 부수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고 뽑아내야 될 것 뽑아내고 부셔야 할 것 부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없으면 나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아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뽑아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복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신앙의 회의를 겪기도 하고요. 내가 죽는 것 같은, 혹시 그런 분들 지금 계십니까? 내가 죽는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쓰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우리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마지막 이 유월절을 지낼 때 양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먹었어요. 쓴나물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해서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쓴맛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단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쓴맛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오면은요,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막 늘 기쁨이 넘치고 매 예배가 막 은혜가 넘치고 맨날 교회 가 있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매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 온 지 빠르면 6개월 아니면 한 1년 길어도 2년쯤 지나면 부대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찌르고 쪼개고 깎이고 뽑히고 도려내고 부셔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내 삶에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이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찾아오고, 소위 말하는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쓴맛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칡뿌리가 드셔보셨어요? 우리 장년분들은 드셔보셨겠죠? 칡뿌리가 씹으면 쓰거든요. 근데 계속 씹으면 어땠는지 아세요? 달아져. 쓴맛을 잘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쓴맛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써도 먹어라. 써도 먹어라. 왜냐?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요, 어떻다 그랬어요? 넓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달기만 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달기만 한 복음은 그 설탕 탄 복음, 그건요, 마귀가 주는 복음이에요. 가짜야, 가짜.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만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쓰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분별법, 여러분의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려면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달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맛이 느껴져야 됩니까? 쓴맛이 있어야 돼. 쓴맛이. 단맛만 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먹는 말씀이 달기만 합니까? 그러면 뱉으셔야 돼요. 계속 달기만 하다, 그것은 뱉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쓰기도 합니까? 달고 씁니까? 써서 뱉어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씹다가 쓰면 뱉어요.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믿음을 가졌다가 쓰다고 뱉어버려. 그리고 교회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쓸수록 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들은 말씀이 씁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막 쓰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먹으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또 그래서 쓴 겁니다. 전하다가 쓴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렸다고 하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 아니겠습니까? 쓰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먹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낚여서 단줄만 알고 먹었다가 어우 써 이런데, 네. 이제는 우리가 알죠. 네. 써도 먹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쓴 것은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맛보는 그 이제 쓴맛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은 거예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실제로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 입에는 꿀 같았고요. 그리고 그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예, 마지막에 이럽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것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고 어떻게 알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재앙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는 것처럼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합니까? 천사들은요, 자기 나팔을 불 뿐이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나팔은 바로 우리가 요한이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신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혀 기쁘지 않게 전해보셨습니까? 야, 너무 기쁜 소식인데 들어봐 막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 하면요, 먼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확신이 있냐? 우리가 경험함으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맛보아 알므로써. 그래서 먹어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임봉하라. 다시 임봉하라. 호기심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지라, 그 다음 세 번째 먹어버리라, 그 다음 네 번째 전하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재앙 파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 나온다 그랬어요. 재앙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앙과 복음 전파, 재앙과 복음 전파, 재앙과 복음 전파, 재앙과 함께 복음 증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임봉하라, 가지라, 가져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증거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전해라. 계속 전해라. 여러분 그로 인해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전해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재앙이 닥친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서 전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전하십시오. 계속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일은요, 오직 기도하는 일이고요. 계속 전하는 일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